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저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있사오니 깨달음을 주시고 주여 말씀의 그 시원함을 주시어서 이 세상은 답답함을 줄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9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9장 1절에서 옛 언약에도 성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소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8절 말씀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었는데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 이것이 옛 언약에서 주어진 성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언뜻 말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죠.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이기 위해 성소가 있었다니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름 아닌 이 1절에 있는 대로 세상에 속한 성소이죠. 구약의 이 성막, 이 세상에 속한 이 성소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1년에 한 번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 인간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것을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지성소에 들어간 이들은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했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도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를 본뜬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이 모형을 보면서 실체를 소망해야 했던 겁니다. 구약의 백성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됐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성소에 들어가는 완전한 것을 소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 완전한 날이 오기를 소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 올 때까지 비유입니다. 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했는데 실착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일이라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완전한 것에 대한, 우리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완전한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였기 때문에 구약의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은 이 구약에서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있는, 거기서부터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 양심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과 염소와 이런 걸 또 드리는 그 제사,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은 비유이고 실체가 아니고, 실체가 오지 않으면 그것들은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런 의식법들, 제사법들은 다 지금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 개혁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히브리서의 주된 관심은 신구약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설명을 들을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깨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 그러면 구약의 그런 선진들은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는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소개되고 있지요. 즉 이것들이 이미 그 신구약의 통일성을 전제한 그런 내용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소개할 때 그들이 구약의 그런 족장들은 지상의 불을 추구한 자들인가, 지상의 복을 사모한 자들인가, 그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비록 구약의 옛 언약에 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같은 소망을 가졌고 같은 복을 누렸음을 전제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이 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용은 지금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내용을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만 계시의 선명함과 풍요로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할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밖에 하실 수가 없는, 왜냐하면 아직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제 드디어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되었던 그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이 사모했던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히브리인들, 곧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다. 이러한 정죄를 받는 이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성취를 강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옛 언약의 그 실행 예식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지금도 뭐 염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유대주의의 주장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의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할례도 행해야지, 이런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으니까 그 예식법에서 그 그림자인 예식법이 그 말했던 것들, 예표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오히려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총회는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떻게 구원 받느냐, 뭐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 받느냐, 그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의 완전한 성취로 인하여 구원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생각할 때 통일성과 함께 차이점을 둘 다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성이라 함은 지금 둘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고,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한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제 구약은 오실 메시아와 그의 성취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의 이 통일성과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통일성과의 차이점을 둘 다 이제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 모든 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같지만 결국 그 성취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하신 그것, 거기에 그 성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거나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거나 지금도 구약의 그 음식 정결법이 적용되어야 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건강상의 이유로 뭐 채식을 할지 모르지만 아 구약의 그 음식법이 더 정결하니까 채식을 해야 한다거나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식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예식법은 10절 말씀대로 개역할 때를 기다리는 법이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고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믿음 안에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식법은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약의 예식법 자체가 죄를 사하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새 언약의 성취 없이 구약의 예식법 자체로만 죄를 사하는가? 그럴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할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멀리서 개혁할 때를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를 말할 때는 나누지 않죠. 이 지성소와 이 구약에서 성막이 있으면 거기 휘장을 두어서 지성소를 나눴는데 하늘 성소를 말할 때는 그냥 성소라고 그러지 지성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성소이니까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그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비유로서 보여주었던 것, 뭘 보여주었습니까? 죄인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지성소가 뭐죠? 지성소가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하신 거 그곳이죠. 거기에 구약의 성막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형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홀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으로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시작하면서 바로 그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1절에서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을 강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아,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중에 왕직을 행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게 맞죠. 예, 그 틀리다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그 왕이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데 또한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 이제 내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누리시면서 가만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누려보자 내가 쉬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백성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일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입니다. 좋은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좋은 일입니다.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휘장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고 이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기 계시다는 것.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요점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지은 것은 세상에 속한 그 성소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지상의 장막을 통과하여서 지성소로 갔는데 이것이 모형이요 비유입니다. 그들은 그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고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1년에 한 번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이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매 해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나아감으로써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정말 완전히 이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완전히 열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만날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로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속죄제가 있어야만 만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이 모형인 것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뭐냐? 그래서 이것을 하늘을 통과하였다 그래서 연결시켜서 어떤 물리적인 하늘, 그러니까 구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이 하늘, 이것이 지금 이 내용이가 그게 아닌 것은 왜냐하면 지금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기 때문에 이 하늘, 지금 구름이 떠 있는 하늘, 달이 떠 있는 하늘 이런 것들은 지금 창조에 속한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이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지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 장막에 들어가셨는가? 참 성소에 들어가셨는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하셨다. 예,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하신 것이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피를 흘리신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그 구약에서 희생제사가 예표하던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제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한 번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구약과 비교되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밖에 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근데 그 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 그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성취가 되었고 이제 한 번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란 이 말은 이제 이 제사가 다시 되풀이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였으며 무한한 가치가 있는 제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려졌던 그 수많은 제물들이 의미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그것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제물이 수없이 많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제물들 자체의 능력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부족하였다면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또 죽으셔야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 그것은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제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개혁할 때를 기다리는 참 실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위에 있던 쉬운 소, 속죄소가 의미했던 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 말씀하신 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 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함, 제사장직이 목적했던 그 목적한 바 그 온전함을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직이 성취할 수 있었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성취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고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죄로 번역한 이 원래 단어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대속 또는 구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대속 또는 구속이라는 것은 속박된 자가 풀려날 때 대가를 치르고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죄와 죄로 인한 사망이란 죄책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의 부패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한 것들, 죄에서 기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듣는 모든 불행한 소식들 다 죄로 인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경험하고 그 끝에 있는 죽음을 보는데 그게 왜 그런가? 바로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질병을 또 마주하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오는 그 풍성하고 달콤한 그 기쁨을 우리는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다 상실하죠. 그래서 내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죠,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 요즘은 유튜브에서 찾는다고 그래요. 유튜브 그 수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풍성하고 달콤한 기쁨을 우리는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절망도 있을 것이고 괴로움도 있을 것이는데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의 기원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의 슬픔의 기원이며 그 절정의 절정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얻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기에 이제 그는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부활로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이죠.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전에도 부활이 있죠. 예. 야이로의 딸도 부활하고 뭐 나사로도 부활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 모든 슬픔의 원인인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왜 첫 열매?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가 바로 모든 슬픔의 그 절정에 있는 그 죽음 그것을 이긴 부활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제사장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만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어떠한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옛 장막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광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구름과 영광이 가득 차니까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장막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속을 얻으셨기에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성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으신 것입니다. 13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속죄 일의 그 피,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속죄소에서 그 뿌린 그 피를 생각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 일은 민수기 19장에서 나옵니다. 거기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살라서 만든 죄를 보관하였다가 이제 시체를 만든 자가 있게 되면 정결 예식 중에 하나이죠. 시체를 만진 자가 있으면 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이 죄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런 의식법을 통하여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정결한 자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으니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약의 의식법들이 그 의식법 자체가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하게 하였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의 이런 의식법은 그 자체로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개혁할 때를 바라고 성취가 될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청결하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였다는 것에는 죄책을 씻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죄책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양심도 청결하게 된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에서는 정결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 아, 예. 세 가지를 또 언제 또 말씀하시려나. 또 엄청 길어지겠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가지. 첫 번째, 정결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몸의 정결이 아니라 양심의 정결입니다. 성령님께서 악하고 불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선하고 믿는 양심으로 마음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 죄 오염을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둘째 이 정결과 관련해서 두 번째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씻어내므로 정결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씻는다 그러면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서는 무엇을 씻어내는가? 죽은 행실을 씻어낸다라고 합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옛 언약의 의식법이 아니라 죄의 오염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이 죄된 본성입니다.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것들에서 다 죽은 행실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죄의 기원인 이 오염을 우리 양심에서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씻기시는가? 이제 정결에서 세 번째는 정결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씻기시는가? 정결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씻기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목적은 하나님과 복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흥미로운 그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찬송이 있으니까 뒤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있죠? 그 70문을 보시면 그 세례 예식에서 관련하여서 나오는 문답입니다. 세례 예식은 씻는 거죠. 씻는 예식인데 외적으로 물로 우리 몸을 씻는 예식이죠. 그래서 물로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몸이 물로 더러운 것이 씻겨지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가 정결하게 깨끗이 씻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죠. 이 씻음에 대하여 이 70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 또 성령으로 씻겨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찬송 뒤에 있는 70문 찾으신 분들은 제가 문을 읽고 같이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서렵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죄를 씻음, 그러니까 죄책이 씻겨져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떻게 죄 씻음을 받는가? 성령으로 씻겨지는 죄 씻음도 받습니다. 성령으로 씻겨지는 죄 씻음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겨지는 것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죄를 성령으로 씻겨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양심에서 오염이 씻겨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점점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씻으심, 성령으로 씻기는 죄 씻음, 우리의 오염을 씻기는 이 씻음이 지금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무엇으로 오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심과 성령으로 씻기심 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 이 성령으로 씻기심도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령께서 이 죄의 기원인 오염을 또한 씻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복된 교제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를 사함받은 자로 죄책 없는 자로 서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오염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아, 난 왜 이렇게 썩었을까? 여러분 확인 안 하세요? 네. 확인, 예. 왜 이렇게 썩었지? 나는 왜 이렇게 썩었나? 오염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때 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오염을 날마다 확인하는데 이 오염을 또한 성령께서 씻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그 오염도 씻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새 생명의 삶을 사시는 이 복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이나 이제 주께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성소에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게 하시고 온 우주를 다 합쳐도 상대가 안 되는 놀라운 그 복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그 놀라운 그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또한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확인할 때 주여 우리에게 여전한 오염이 있을지라도 주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모든 오염을 또한 씻기시나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거룩하게 되어 이 믿음의 길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이 오염과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보나 주여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옵고 그러나 주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의 십자가를 담대히 붙드오니 이 믿음을 날마다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림이 없이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